신명기 9장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자, 우리가 신명기 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9장 맨 처음 1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내용을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그렇다면 왜 가나안 정복을 선물해 주시는가 이유를 설명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공의롭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너희에게 맹세하고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곧 하나님이 신실하심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주는 것이지 너희가 공의롭기 때문에 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가나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오늘 7절부터 본문 내용을 살펴보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점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호렙사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이 그 이후에 여정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첫 번째 호렙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처분했는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보게 될 여정에서 벌어진 사건도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은 7절부터 14절은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내일 보게 될 15절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7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7절을 보시면 너는 광야에서 장소가 나오죠.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여지껏 나왔던 신명기 내용들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네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그런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건 하나는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은혜 베푸신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실질적인 의미는 앞으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광야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7절 뒷부분에 보시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을 했던 첫날부터 시작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듣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는데 장소는 광야, 시간은 40년 그 모든 상황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들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앞에 있던 것과 앞에 나왔던 말씀을 연장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너희가 공의롭거나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믿음이 좋아서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일관되게 불신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나안 정복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8절에 보면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했는가 처음 사건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호렙산에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를 졌고 그래서 그때 그냥 다 진멸당에 마땅한 자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고 심지어 가나안 땅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원래 40년 전에 다 죽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살려두시고 심지어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도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은혜도 받고 가나안 땅도 받고 그런 식으로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9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죠.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모세가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돌판 두 개를 들고 올라갔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써주시는 십계명을 받아오는 거죠. 이것을 받기 위해서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낮과 밤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올라가 있는 겁니다. 말이 그렇지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살아남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는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뭐 그럴 수도 있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뭐 일반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살아남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모세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목숨 걸고 십계명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있을 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기록하셨다. 그래서 모세에게 십계명이 기록된 두 개의 돌판을 주셨다. 이렇게 모세가 상황을 설명합니다.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머물렀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뭘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도 40일 동안 시내산에 계신 겁니다. 모세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40일 동안 은혜를 주시고자 언약을 주시고자 친히 천상에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모세와 더불어 시내산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목숨 내놓고 언약 받으러 올라가고 하나님께서도 이게 표현이 조금 어색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목숨을 내어놓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언약 주시겠다고 시내산에 내려와 있는 그게 호렙산에서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 이와 같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는가?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나와요. 11절에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40일이 다 지나갔죠.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12절 내게 이르시되 40일 지나고 나서 돌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이제 빨리 내려가라 하신 거죠.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여기 보면 참 묘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지껏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실 때 나의 백성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지금은 나의 백성이라고 안 하시고 네 백성, 네가 끌고 나온 자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 스스로 부패해. 옆에서 누가 꼬드기거나 죄 안 지으면 잡아 죽인다고 협박하거나 이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죄를 지으러 그냥 걸어 들어간 거죠. 하다못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도 뱀이 와서 유혹하고 시험을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그런 과정도 없어요. 자기 발로 스스로 우상 숭배하러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부패해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11절과 12절이 독특한 특징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언제 아셨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그 즉시 아셨습니다. 모세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부터 우상 숭배했는지 알 수 없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는데 20일쯤 지나서 우상 숭배했을까요? 30일쯤 지나서 우상 숭배했을까요? 모릅니다. 근데 우상 숭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모세는 40일이 지날 때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령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30일째부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40일이 다 찰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까지 꾹 참고 계신 거예요. 꾹 참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꾹 참고 계신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30일쯤 돼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시작했는데 그 사실을 모세가 그 순간 즉각 알았다.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모세의 성격상 다 뒤집어지고 다 뛰쳐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모르는 채로 한 10일을 지나간 것이고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참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곧장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은혜를 주시는 것까지는 마무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꾸지람을 하시건 심판을 선포하시건 뭔가를 할 때에 하나님이 즉결 심판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여하튼 은혜를 일정 부분 주실 때까지 한 달락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만 놓고 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죄짐은 죄짐 그만큼 다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신 그런 모습만은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죄짐 족족이 그대로 심판하시려고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40일 동안 버틸 수 없습니다. 그냥 곧장 심판받고 망했어야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다고 말씀하신 뒤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건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하나님이 똑똑히 다 보셨다는 거죠. 보라, 이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목이 고든 백성이다. 죄를 짓는 사람들. 그리고 나선 14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처분을 내리시겠다고 하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싹 다 전멸시켜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더 큰 나라,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대안까지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처분을 내리실지를 13절, 1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속뜻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은 그냥 우상 숭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싹 다 쓸어버리고 끝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모세야 너는 이 시내산에 올라와 있느라 몰랐지?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 그래서 내가 싹 다 쓸어버렸다. 내려가도 아무도 없어. 내려가도 아무도 없지만 내가 그들은 이미 심판했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사실은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막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막아라. 이런 뜻이에요. 나 막지 마. 내가 그 자식들을 싹 다 쓸어버릴 거야. 정말로 쓸어버릴 생각이면 그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내가 그 녀석 쓸어버릴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이 녀석들 다 심판해야 되는데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여러분 표현도 독특해요.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하시는데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에서 하셨던 말씀과 붙여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지금 심판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죠? 너의 백성입니다. 네가 데리고 나온, 네가 죽도록 고생해서 끌고 나온 너의 백성을 내가 싹 쓸어버리고 너를 크게 해줄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뻐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이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딸, 네 손자가 죄를 지어서 너를 싹 그 아들, 딸과 손자를 싹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한테 새로운 자녀를 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하나님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그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건 사실은 그 의미는 뭐냐면, 네가 어떻게 해서든 나를 좀 막아라. 네 자녀들이, 네가 데리고 나온 너의 백성은 심판당할 지경이니까 어떻게든 그 심판받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게 되는, 곧장 이어나오는 본문이 15절부터 보면 모세가 후속 조치를 취해요. 첫 번째 조치, 두 번째 조치, 세 번째 조치를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 심판당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기회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고든 백성, 너희는 공의롭지 않아, 자격을 갖춰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거를 설명하시면서 호렙산에서 우상 숭배했던 과거의 사건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두세 가지 기억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장면 자체가 딱 담고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죄를 지었는가, 언제 은혜를 팽개쳤는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다 통틀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을 때는 언제냐?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근데 출애굽 사건이 목적하고 있는 건,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방법과 과정입니다. 출애굽을 주신 이유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이라고 할 때 옛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거거든요. 가장 큰 은혜를 주실 때 어떠했는가? 그때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설명을 하려고 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구구절절이 얼마나 많은 경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 살인사건이 언제 벌어졌나요? 가인이 아벨을 제사 드리고 나서 죽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아닐 것 같지만 은혜를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 죄를 짓습니다. 은혜를 받지도 않았는데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은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 은혜의 동산 안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발발발발거리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시고 너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얼마나 싸가지였고 네가 얼마나 목이 고든 백성인 줄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파당을 짓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내산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죄를 짓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죄를 짓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목이 고든 백성이라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은 아닌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르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도 잠시 잠깐은 참으십니다. 40일이 찰 때까지, 언약을 다 주실 때까지는 참으십니다.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일단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실 때까지는 참고 계신 거예요. 가끔 제가 청년들 보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보고 그런 이야기 하곤 하거든요. 이번에 시험 볼 때까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 난 그 다음은 난 모르겠다. 그건 네가 알아서 당해야 돼. 근데 그거 당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이 즉결 심판을 하지 않고 일단 대학은 들어갔으니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자격증 따야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참으실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을 네가 잘 생각해야 된다.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참으신다. 그러나 그 다음에도 네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 난 그 다음은 책임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곧장 심판을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쳐다보고 알고 계십니다. 모세는 몰라도, 부모는 몰라도, 목사님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도 일단 40일이 다 찰 때까지, 지금 베풀기로 했던 은혜를 베풀 때까지는 참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적당히 믿고 불신앙으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단히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잘 깨닫고 회개할 일이 있을 때는 얼른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실게요. 엄밀한 의미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신명기 내용을 듣고 있는 건 출애굽한 두 번째 세대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너희가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호렙산 사건, 시내산 사건은 이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가 범했던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이고 이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부모예요. 우리가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범한 죄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지은 죄잖아. 부모가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했지 내가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했나? 나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볼 때에 부모가 죄를 짓고 부모가 행했던 모든 것들도 나 자신의 죄로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깨닫고 기억하는 참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할 때 내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늘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나눴던 말씀은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감사하고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혹여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죄 지은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지은 모습은 아닌지 혹여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은혜를 받았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늘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받은 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 감사히 살아가는 사람들, 또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것이 은혜임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혹여 주님을 무시하거나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께서 여전히 참고 계시고 주께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내가 잘나거나 혹은 내가 주님을 적절하게 잘 속였기에 또 주님이 모르시기에 내가 지금처럼 살 수 있다는 그런 오해와 착각에서 우리가 다 벗어나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오늘도 여전히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심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다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